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lift up your eyes, he's still upon the throne, and come what may, he never will forsake you. For he is God, to him all things are known. Lift up your eyes, he still is there. Be not dismayed, he knows your weight of care. Trust in him, he will your burden bear. Hear me up, go,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주 예수
인류 역사가 늘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갈등과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세상이 오실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를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정사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government, 곧 정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평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그 주님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상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도 그 주님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주님이 받으신 징계는 우리의 죄악을 위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평화를 공포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 발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구적인 평화는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평강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평강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시편 72편에서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행위가 다름 아닌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왕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께 절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친 행위 그 자체가 예언의 성취였음을 아마 모르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이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경배하리라는 오래된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바로 입은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당신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본성 때문에 힘을 잃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정결 제물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몸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입으신 사람의 몸을 써서 죄를 정죄하고 벌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룹니다.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본성이 원하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사람의 본성이 지배하는 마음가짐은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가짐은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지배하는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몸으로 저지르는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또다시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성령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과 견줄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누가 참 당신의 자녀들인가를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죽음과 멸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된 자유와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처럼 지금까지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가운데 첫 선물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이미 가진 것을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을성 있게 그것을 기다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자신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신음소리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청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마디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놓으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받아주시며 받아주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우리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고소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고소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소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의 위험에 맞닥뜨립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죽임을 당할 양처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도 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삶, 천사들이나 다스리는 영들이나 현재의 어느 것도 미래의 그 무엇도 어떤 능력도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레위기 제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 데 쓸 기름과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수당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어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 띠를 띄어주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는 또 그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소를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뚫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모세는 또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잡은 수소에서 나머지 곧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수장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장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두루 뿌렸다. 그리고 수장을 여러 조각으로 저민 다음에 그 머리와 저민 고기와 기름기를 불살랐다. 또한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수장 전체를 번제물로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유임식에서 쓸 또 다른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오게 하여 그 피를 오른쪽 귓불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린 다음에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냈다. 또 모세는 주님께 바친 바구니 곧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담은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꺼내어서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유임식 제물로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모세는 가슴 고기를 들고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였다. 그 가슴 고기는 유임식에서 잡은 수장에서 모세의 몫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회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아서 유임식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먹다가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유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유임식은 이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밤낮 이레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인류가 분명히 한 가족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 후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애당초 깨어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규합은 하나님의 신탁이 무너지면서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양분되면서 금이 가버립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부족 국가들이 자신들의 가족 집단을 지키려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각나지고 있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같은 이해 집단들의 통일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민족은 점점 간격을 더욱 넓혀가고 있고 이러한 흩어짐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가족적인 민족 집단의 분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인류의 많은 가정, 소수 집단들조차도 핵분열을 계속해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최근에는 더욱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지만 사람의 죄는 오히려 뭉치려 하면 할수록 부서지는 아이러니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범죄한 사람의 의지로는 아무리 지구촌 한 가족을 부르짖어도 예민한 부분에서는 언제나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미리 아셨던 하나님은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이 인류를 만드시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마련하셨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인류가 격의 없이 화해하고 서로의 무장을 해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화해의 무형적인 지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가정 중에서도 보다 중요하고 더욱 신경 써야 할 우리 모두의 가정인 교회의 모습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20절 상반절의 말씀 중심으로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바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는데 여기에 선자들이 나타나지만 구약의 선자를 이르는 것이기보다는 사도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사실로 봐서 복음 속의 선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완성된 복음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설계도라면 실제적인 바탕은 오순절을 통해서 오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도들과 선자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 가정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의 바탕은 성경이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논리를 잠재워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바탕일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속에서는 유용한 바탕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절 하반절 말씀 중심으로 이 집은 예수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로 만남의 장소이고 협력하는 장소이고 맞물림의 장소가 됩니다. 마치 옛날 건축물에서 모퉁이돌, 주춧돌 위에서 기둥이 놓이고 용마루와 석가래가 맞물린 듯한 같은 원리인 거지요. 교회의 모든 행동 원리는 십자가의 구속이 으뜸으로 받들어져야 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과 섬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이유요, 방법이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구상해야 하고 이것에 바탕한 섬김이 행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존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속에서 모든 권위와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줘야 하고 어떤 입장에서도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주님보다 더 존귀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머리요 판단의 유일한 근거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21절 말씀 중심으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했는데 범죄 이후의 사람은 완벽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개인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남녀의 관계인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친구의 우정, 노사의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약점을 보완하는 관계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각자가 성전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와 우주적인 교회를 완성해가는 신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없는 혼자의 존재에는 그 즉 하나님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렇거니와 교회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어떤 이성적 방법으로 사람들을 묶어둔다고 해도 그러한 결속은 마침내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이든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이든지 사람들을 영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모토는 이 지구상에 존재치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완벽한 결속을 영원히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존재들이죠. 그러나 사람의 정의라거나 의무에 대해서 입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입양된 존재들, 즉 거듭남이라는 유일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된 아이가 들어간 가정이 진정으로 이질감이 없이 자신의 부모와 가족이라고 느껴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속에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는 분명 너로 인하여 내가 있고 나로 인하여 너가 있는 귀중한 서로의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21절 하반절과 22절 하반절 중심으로 이 집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형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나팔이 불 때까지 계속 미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가 라거나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그대로 놔두실까 라는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서 완벽하기는 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들이 점점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갓 결혼한 미숙한 가정이요. 아직 코흘리개들이 함께 자라는 것과 같이 때로는 유치하고 서투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 속에 완벽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러한 모든 유약한 모습들이 주님께서 임하시고 완성된 새 예루살렘 속에서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라는 표현은 교회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 꼭 필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주님과 교회는 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사람을 기대하며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용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미완성의 상태에 있는 교회는 두 번째는 계속 자라야 합니다. 교회 속에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의 출발에 불과한 겁니다. 이 새 생명은 교회 속에서 신천지 완성의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훈련해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역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이죠. 이 지상의 교회 속에서 성장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존재치 못합니다. 바울사도조차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고백함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요구되는 것은 격려와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이죠. 미완성의 교회는 부단히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바탕과 기초석은 그대로이지만 정지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모습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회개의 눈물로 요란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감격과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어느 때는 죄와 더불어 전투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죄인을 초청하는 전도집회를 하는 것이 교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움직임이 또 다른 역사는 생산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계속 잉태하고 새로운 가정을 잉태시키는 재생산의 역사도 주님의 날까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교회는 화해의 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